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직접 수행하셔야 될 사역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그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억눌린 자, 마귀의 속박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흑암 가운데 지내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4천년 동안의 구약, 이 역사를 마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상속 언약의 시대, 즉 신약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이 된, 그래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던 유대교를 폐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기독교를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신약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어떤 성도들도 알지 못하던 그러한 기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웅장한 선언과 함께 예수님의 교회를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신약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선포하시고 이 교회를 가져오시기 위해 또 유대인들에게는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런 많은 말씀들을 성취하시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를 먹이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한이 사람만 쫓아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강제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온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빵으로 나를 먹는 사람만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자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왔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 제자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서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신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12명만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할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피상적으로 예를 들어 사랑침례 교회니까 뭐 모든 것이 자유롭고 헌금 강요 뭐 이런 거 없고 모든 것이 좀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교회를 오시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교회를 오시는 건지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와 그 다음에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 이 세상의 일은 동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경우에 마음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돼요. 회사 같으면 돈만 잘 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잘 벌어오면 무슨 마음 자세를 가지든 어떤 동기를 가지든 사장이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고 그 일을 하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들여다보시지 우리가 이루어놓은 이 일의 양을 보시지 않으세요. 물론 양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예, 양도 중요한데 양에 들어가기 앞서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동기, 마음의 자세, 이것이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일의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그 제자들 다 일하라고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만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뒤에 직접 그들을 파송하셔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양이 중요한 것이야. 양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양도 중요하지만 양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질이다. 제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자세가 제자들의 수보다 우리 예수님에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를 이렇게 선택하신 뒤에 그들에게 제자의 그 마음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와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만이 열두 사도로 임명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임명을 받은 그 사람들의 복된 상태가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의 마음 자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특별히 택하셔서 열두 사도로 임명하신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17절 가서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멀리 높은 데 있으셨던 것 같아요. 평야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온 그물 고치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나온 백성의 큰 무리도 함께 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어디 높은 데서 말씀들을 전하시고 그리고 열두 사도를 이렇게 임명하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지금 평야에 서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심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바로 옆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사도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 옆에 예수님이 사랑하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고 그 옆으로 또 동심을 하나 그리면 또 아홉 명의 이런 사도가 있고 또 70명의 제자들이 있고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주변에 동심원 형태로 예수님과 친밀함을 나누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비슷한 말씀을 평야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야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말씀하고 비슷한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대상, 청중과 그 다음에 장소 등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엔 6장, 한 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 사실 팔복이 아니라 아홉 개의 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에는 네 가지 복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는 긍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복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는다. 아주 긍정적인 것과 같은 약속도 들어있는데 여기 누가복음 가서 보시면 네 가지 복이 있는데 그 네 가지 복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첫째,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굶주려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슬피 울어야 복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야 복이 있다 그래요. 여기는 긍정적인 내용의 복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해서 3인칭으로 사람들 이야기해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긴 가서 보니까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2인칭으로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직접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3인칭으로 3자를 대하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영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영이 가난해야 됨을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여기 가서 보면 영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 누가복음에는 실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또 마태복음 5장 1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그 대상이 무리들과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마태복음 5장의 대상은 많은 무리들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대상이고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직접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오는 예수님을 닮겠다고 오는 그 제자들이 지금 대상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핵심은 비슷한데 아마도 서로 다른 시기에 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대상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그 다음에 26절 말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닮겠다고 나온 제자들에게 무엇하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 굶주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 슬피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 받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얘기할 때 그 복은 이런 복하고 전혀 상관없는 복이에요.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자동차 좋은 거 사고 집 큰 거 사고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대학 잘 가고 이게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가르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복을 받으려고 지금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가난한 사람, 슬피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굶주린 사람, 남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 사람이 지금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선언은 대부분의 이와 같은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 자식들의 그 복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원자폭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회가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할 때 그 복이 뭡니까? 물질적인 복, 잘 되는 거, 이거 지금 추구하러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복을 받는 자는 원래 성경 말씀대로 따르면 복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슬피 울고 정말로 왕따를 당하고 정말로 굶주리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다. 배부른 너희는 화가 있다. 지금 웃는 너희는 화가 있다.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고 아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놀라운 핵폭탄과 같은 그와 같은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야 이건 다 틀렸구나 이제 교회 와서 복 받으려면 일단 가난해야 되고 그렇죠 울어야 되고 매일 울어야 되고 그렇죠 따돌림을 당해야 되고 그렇죠 매일같이 굶주리고 이렇게 해야만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에 올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가 널리 선포가 됐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데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나라를 바꿔놨어요. 그런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어느 면에서 기독교 때문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 전에 영국이 온 세상 가장 잘 살았어요. 기독교 때문에 잘 살았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가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나라의 정신체계 자체를 바꿔놓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잘 사는 그런 일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왜 가난해야 되고 왜 슬피 울어야 되고 왜 굶주려야 되고 왜 따돌림을 받아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야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는데 24절에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두 개를 다 말씀하시니까 가난한 자들은 일단 복이 있다. 이것만 이해가 그러면 내가 가난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셔야 되냐? 있는 그대로 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무리들 향해서 평야에서 지금 설교 말씀을 하실 때 너희 가난한 자들 정말로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고 너희 가운데 물질이 풍부한 너희는 정말 화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일단은 받아들여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와 같은 것으로 구약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집트 탈출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많은 은보석, 금보석 이런 금보석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부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불러서 들어가게 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땅은 가난한 땅이에요? 부유한 땅이에요? 부유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그 두 왕이 누렸던 그 영화는 이 세상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영화예요. 이걸 가리켜서 역대기상 29장 13에서 16절 가서 보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의 상징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구약을 가서 읽으면 주님을 잘 섬긴 유대인들은 대부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대부분 확률적으로 부유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는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민족을 한번 봐라. 그들이 그렇게 창조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주시는 것을 너희가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증명하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에 있는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한 그런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가난을 겪은 그런 사람이에요. 실제로 가난을 겪은 그런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가난이 정말 복이 될까요? 한번 물어보면 복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가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균형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좀 찾아야 된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 민족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것이 부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솔로몬과 다윗 그 이후로 약 한 400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북왕국 아시리아로 포로가 되어가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백성은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가요. 한번 여러분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하면 여러분 부자로 가는 거예요? 가난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가난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말 그대로 극심한 가난이 이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노예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극심하게 가난한 그런 삶을 바빌론 땅에 가서 살았겠습니까? 자, 이러는 가운데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은 소수뿐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만 돌아가겠다고 했냐? 바빌론 땅에 사는 가운데 나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바빌론 문화, 그 다음에 바빌론 종교 여기에 동화가 되지 않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좋으니 못 먹어도 좋으니 나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일단의 조그맣고 가난한 그런 무리들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으면 그 사람들 가난합니까? 부자합니까? 어때? 너무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성전이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성전, 이걸 봤던 노인들이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이 만든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너무너무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너무 가난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바빌론 포로 생활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거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는 가난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빌론 제국이 끝나고 또 누가 들어서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그 이후에 그리스 제국이 들어서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타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좋은 직업, 좋은 관료직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때까지 이르게 되니까 어떤 사람만 대부분 부자가 되느냐 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과 그 당시 세상이 유행하던 그런 문화에 타협한 사람들만 거의 대부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등등 해서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 아니면 정치 지도자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다 부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용을 하고 타협하는 이런 사람들만이 거의 대부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하고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에겐 소망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적으로 정말 가난하다. 이들의 소망은 오직 메시아, 예,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고 너희 가난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왕국이 임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배경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가난한 자들은 1차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가난한 자들이에요. 근데 육신적으로 정말로 가난한 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사람이라고 같이 보아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러한 당시의 시대상이 이 안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 우리를 압제하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메시아가 사신 그런 왕국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뿐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가복음 가서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와요.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양아버지가 나온 요셉과 마리아가 나와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해요. 너무나 가난해서 마리아가 정결례를 드릴 때 어린 양을 가져갈 수가 없어서 겨우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 평생토록 과부로 지나며 가난하게 살던 그와 같은 여대언자 안나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이 있어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침례자 요한, 집이 한 칸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고 부자 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면 일단 무조건 가난하게 되고 매일 울어야 되고 매일 굶주려야 되고 매일 왕따 당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다. 성경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어요.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큰 부자였습니다. 모세도 부자였어요. 다윗 왕도 부자였어요. 솔로몬도 이 세상 모든 왕이 누려보지 못한 영화를 누린 부자였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바빌론 포로 생활에 총리를 했으니까 부자였어요. 예수님 당시로 넘어와서 많지는 않았지만 누가 부자가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부자였어요. 예수님에게 무덤을 내준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어요. 또 누구도 부자예요? 사도 바울도 집안이 부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극히 드물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의 99.99%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임한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그 당시에 그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영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성실히 하고 세상 나가서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자기 사업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물질도 많이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목사의 마음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정말 부유한 그런 성도들에게서 간절히 원하는데 이것과 더불어 균형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진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주시고 나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이신 재물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게 그걸 쓰게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것만을 신뢰하고 이것이 세상의 끝인 줄 알고 모든 것인 줄 알고 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목사의 입장에선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좋은 직업도 가지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정말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을 하면서도 여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물만을 신뢰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에게 균형 잡힌 말씀으로 이 시간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누구에게만 하세요? 가난한 자들에게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신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며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이 가난한 그런 상태, 정말 하나님 없이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 그대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제자들, 열두 사도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향해 눈을 두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제자들 예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다 모든 걸 버리고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모든 것 배까지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 쫓아가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부자합니까? 가난해요. 실질적으로 가난했어요. 레위가 세금을 거두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가난한 상태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직장 다 버리라는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저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왔다가 다 떠나가는 걸 보시고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사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갈 수가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될 때 예수님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 부자가 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저는 큰 부자가 되지 못해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겪지 못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제를 겪는 분이 있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돈 때문에 늘 시험을 받아요. 돈이 많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어떻게 되냐.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늘 유혹이 많아요. 우리 남자들 같으면 돈이 없을 땐 괜찮은데 많이 여자들이 꼬이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유혹거리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돈이 많으면 돈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해요. 그래도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이 왜 필요한가를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돈이 너무 많으면 이거 다 내가 해서 번 거지 하고 자기 자랑이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한 거다. 자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넷째, 돈이 많으면 꼭 안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언가 오래 사는 거, 그렇죠? 이런 거 추구하러 다니고 세상에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육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너무 부유하진 않은가? 너무 부유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저주가 임할 수 있어요. 또 영적으로 혹시 너무 더 부유한 건 아닌가? 킹제임스 성경이다 뭐다 너무 자료가 많고 이런 가운데 너무 게으른 상태에 우리가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도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20절 말씀 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가난해서 예수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우리 몸을 홀연히 변화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매일같이 느껴진 그런 삶을 사시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21절, 25절에 이야기해서 지금 굶주린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25절 가서 보니까 배부른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거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굶주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굶주린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굶주림이 뭐예요? 배고픈 거. 여러분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죠? 두 끼 안 먹으면 더 배고프죠? 하루 종일 안 먹으면 못 살겠죠? 그런 굶주림이, 영적인 그런 굶주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시편 42편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헐떡헐떡헐떡 되는 거예요.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다윗은 이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이런 그 갈증, 기근 때문에 몸살이 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와 같은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비전과 올바른 교회를 하고 이 민족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있게 될 때 이와 같은 것이 그에게 갈증이 되고 그와 같은 것이 그에게 기근이 돼서 그의 몸이 몸살이 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소산하는 우물로 채워주시겠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깃기 위해서 매일같이 고생하는 이 여인에게 영원한 것 같은 물을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소산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의 왕국 때문에 기근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영존하는 우물을 주시고 영존하는 그런 생명의 빵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무궁토록 갈증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가서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빵이다. 구약시대 하늘에서 온 빵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들이 계속해서 배불렀지만 배부르고 그 이후에는 시장하게 되고 굶주렸지만 나를 믿는 자, 하늘에서 온 빵인 나를 믿는 자는 영원 무궁토록 굶주리지 아니하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내용이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굶주려야 되냐? 골로새서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이런 것들로 저와 여러분이 갈증을 느끼고 굶주림을 느껴야 그래야 복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았거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일어나셨을 때 그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증이 되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와 같은 갈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사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착이 날이 갈수록 점점 증가합니까? 아니면 이 땅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십시오. 그렇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살기가. 예, 우리 삶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지 주여 이게 살기는 사는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예,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늘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 25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슬 피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25절 가서 보니까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애곡하며 슬 피울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얘기 또 듣고 매일같이 울어야 되나 보다. 매일같이 금식해야 되나 보다. 지금 그렇게 받으면 곤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과 평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든지 기쁨이 있고 어디 가든지 화평이 있고 맞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영이 슬픈 사람에게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온 세상 한번 돌이켜보세요.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배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학교 가면 진화론 가르쳐요. 아메바에서 사람이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다 이런 거 가르쳐요. 온 세상 지금 우리나라 뭐 동성애가 지금 파급이 돼갖고 그렇죠? 텔레비전에서 시장까지 나와서 동성애를 이렇게 호응하고 그걸 지금 지지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성경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카톨릭 사본에서 나온 변개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정말 부족하고 부실한 그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애통하는 그런 심정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슬피 우는 사람이다. 왜 세상이 이렇게 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우리를 따돌리고 배격하고 미쳤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통해 말씀을 통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듣지 않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애통해하시며 우시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는데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자기 동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에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갖는 것을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 3주 동안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공포 혼동에 지금 빠져 있어요. 동성애가 창궐해서 오히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정상적인 결혼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되는 이와 같은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어요. 지도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매체들이 선동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저기 북한에는 핵 위협을 가진 그와 같은 자들이 호시탐탐 이 나라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그런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대언자는 눈물의 대언자라 그랬어요. 이 민족이 잘못 나가는 것을 볼 때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그와 같은 대언자가 예레미야 대언자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6월은 우리가 호국, 애국의 달이다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6.25, 이제 1950년대에 대해 지금 6.25 지금 이렇게 되면서 발발한 지가 얼마 되는 이게 기념해야 될 그와 같은 시점이 됐는데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이 땅에 수두룩하게 살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가 왜 이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 자신이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애통해하고 슬피 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넷째로 22절 26절 가서 보니까 따돌림을 당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얘기하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아 그럼 무조건 따돌림만 받으면 다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그런 일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조셉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기구 이야기라고 하는 풍자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제 쓴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조그만 마을이 있었어요. 이 안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기구를 띄웠어요. 그 이름이 복음기구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그 안에다 전도지를 담아서 거기다 뿌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마을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시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바뀌질 않으니까 거기다 커다란 스피커를 달고는 하루 왼종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 확성기로 스피커로 떠들어대니까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설 이 지역신문 사설란에 이게 믿는 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설을 쓴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하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참 큰 핍박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이거 주님을 위해 핍박받은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망할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조용히 잠을 자야 될 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밤새도록 떠들면 여러분 그런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무례하게 행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보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기는 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과연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일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혹시라도 이와 같은 악한 일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센스를 주셨어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 일 하는 게 세상 사람들 누가 봐도 야 정말 고상하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언가 정말 다르게 고상하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들어가서 박혀야지. 저 위에다 띄워놓고 하루 종일 스피커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고 예수 천당, 예, 불신 지옥을 새벽부터 외쳐대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똑같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새벽 4시부터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어대니 이 빌딩 가진 오너들이 교회 하겠다 그러면 아예 그냥 안 빌려줍니다. 고개를 살래살래 하고 이런 악한 일들 하면서 아 예수님 때문에 큰 핍박을 받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큰 착각.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의가 없고 교만하고 판단하기 일쑤고 또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어요. 남을 불쾌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22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왕따시키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인품을 가지고 선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밤새도록 여기다 대고 스피커로 떠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방하는 그런 핍박은 당연히 기쁘게 받아야 될 그런 핍박입니다. 근데 하는 일이 예수님하고 영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해놓고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스스로 기뻐하면 그럼 보상이 하나도 그에게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면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저주를 받는다고 여기 26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 그렇죠? 빌리 그레함, 조엘 오스틴, 무슨 삼박자 구원, 프랜차이즈 교회, 신사도 운동한다고 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받는 거, 오순절 은사운동 매일같이 돈 내면 복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특별히 이 세상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을 칭찬하는 무리들하고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잘한다고 하고 박수치고 이 사람들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죽은 개도 파도에 떠밀려서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개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파도를 거스르고 수영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개의 특성이, 죽은 개도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죽은 개도 떠돌아다니고 수영할 수 있어요. 파도에. 그건 죽은 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거스르고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때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왕따를 당한다 기뻐할 일이에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외톨이가 된다 기뻐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킹제임스 성경 외치고 다녀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누가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왕따를 당해도 외톨이가 돼도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왜 이와 같은 신약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구약시대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신약교회는 이런 형태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외톨이가 되고 왕따를 당해도 이와 같은 신약교회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은 의미에서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는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무례하게 행하고 상식이 없는 가운데 행하고 사람이 여기 오자마자 다가가서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날짜가 뭐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어느 여인이 오면 청바지를 입고 뭐 구원 못 받았구나 그러고, 그렇죠, 치마를 입었으면 구원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판단해서 나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그거는 무례한 일이에요. 무례한 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예수님의 인품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성품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인격으로 인해서 정말 영이 가난한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굶주린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 민족의 이 잘못되어 나가는 그런 현황을 보고 정말 슬피 오는 그런 사람들인가? 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이면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